마가복음 6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이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다시 두 번째로 세례 요한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확장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은 세례 요한이 죽음과 관련된 내용인데 앞부분에 세례 요한이 죽기 이전에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이외에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앞에 나오는 1장, 2장은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누가복음 1장 2장을 앙팡 섹션이라고 합니다. 앙팡이라고 하는 말이 프랑스어로 어린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섹션인 거예요. 어린 시절에 대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 누가복음 1장 2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곧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 다시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이 잉태가 될 것이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곧장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죠. 똑같이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예수님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잉태가 되고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잉태 고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내용이 세례 요한을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나이 많은 부모였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임신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그런 임신으로 보이지만 처녀에게 주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임신케 하시고 또 태어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어머니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 소식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가요.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 엘리사벳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근데 찬양했던 내용을 보면 참 묘하게 자기가 임신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임신했기 때문에 자기 아이를 축복하거나 자기가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었던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합니다. 여하튼 이 어머니의 찬양, 세례 요한 어머니의 찬양이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만세 나를 복이 딸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나오는 건 어머니들의 찬양이 나와요. 그 이후에 세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실제로 출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을 하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세례 요한이 앞으로 자기가 사역해야 할 곳이었던 광야로 나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출생하고 삶에 대한 예언이 있고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곧장이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를 시므온과 안나가 예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살에 앞으로 사역하실 곳인 성전에 가셔서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1장 2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단순하지만 아주 명확합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것, 성장하는 것, 사역을 시작하는 것, 이 모든 모습들이 이때부터 이미 주님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 주님을 닮은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그런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파송을 하셔서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끔 하고 주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태어나고 출생하고 성장하는 것, 이거 말고 사역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본 것처럼 제자 파송 일곱 가지 항목을 그대로 다 적용을 해보아도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모습도 다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 태어났죠, 살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죽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인데 이 세례 요한이 죽는 모습도 가만히 보시면 여기 들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는 과정도 한 가지 한 가지 다 꼼꼼히 뜯어보면 주님이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그대로 먼저 보여주는 그런 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세례 요한이 체포된 동기를 가만히 보시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뭐 자기보다 신분 낮은 사람,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죄를 지적하다가 체포된 게 아니라 그 당시 정치 권력가였던 헤로당의 잘못을 꾸지람하고 그가 지었던 죄를 책망하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 혹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또 허물을 책망하시고 꾸짖고 또 심판을 선포하시고 이러시다가 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셔서 주님도 체포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거쳐갔던 처음에 체포되는 과정이 비슷해요. 그런데 붙잡힌 시기가 어떠했느냐? 세례요한은 헤로당의 이 생일을 맞아서 잔치할 때 이제 문제가 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온 이스라엘이 잔치를 하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잔치가 벌어지던 그런 시기에 다 잡히신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은 헤로디아의 딸이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죠. 예수님께서도 어떠했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그런 과정이 돼요. 또 다른 또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판장의 모습이 악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죽임당할 때 이 헤로당은 세례요한을 연민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비록 죄를 책망받기는 했지만 세례요한의 책망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세례요한을 안 죽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라도가 아무것도 모른 채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살려보겠다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결국 자기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세례요한이 목베임당해 죽은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맨 끝에 보시면 장례를 치우죠. 이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와서 세례요한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례를 치웁니다. 이 모가지는 잘라가지고서는 이 헤로데아가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장례를 치를 때에는 세례요한 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하튼 이제 장례를 제자들이 치루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죠. 그래서 예수님 시신을 내려다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돌무덤 사이에 넣어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죽는 모든 과정을 보시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처음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몽땅 다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당시 제자들은 물론 몰랐겠지만 우리는 보면 안다고요. 세례요한이 죽을 때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죽었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일곱 가지 항목만 말씀하셨지만 세례요한은 지금 여덟 번째 항목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이 항목까지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세례요한은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 본문은 죽음과 관련된 내용만 나오고 있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태어나서 성장해서 사역할 때까지도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먼저 보여주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았다. 두 번째로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 사역을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신 것과 마찬가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다. 세 번째로 죽을 때도 어떻게 죽었느냐 주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참 먼저 제시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세례요한이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출생도 사역도 죽음도 다 주님을 닮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역하던 사역자였다. 이게 이제 세례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입니다. 물론 세례요한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얘기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죽기 전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례요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으면서도 다시 또 마음의 회의가 든 거죠. 정말 맞을까? 아마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례요한이 생각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과 잘 맞지 않으니까 세례요한이 마음의 의심을 품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요. 나는 예수님 이런 걸 해주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일 거야 생각했는데 그것과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보였을 때 실망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뭐 그 정도 아쉬움은 또 있기 마련인 것이고 그것도 없으면 참 좋긴 한데 그래도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주님을 잘 보여준 모습이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잘 믿음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과 이미 다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주님이 천국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에 갈 것이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실 것이기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재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모든 부분에서 연합함을 누리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동시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늘 주님을 닮은 사람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다시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닮고 파송받은 제자답게 살고, 그리고 죽을 때에도 주님과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는, 할 수만 있다면 열심을 다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부분들에서 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또 주님을 닮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례요한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태어나던 순간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드리는, 또 자신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였음을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닮은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여지껏 어찌 살았든 앞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주님을 닮은 사람들,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으며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